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예,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요즘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 좀 다녀오셨는데, 집사님 중 한 분이 또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오셔서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떻게 지내셨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간증들을 뭐 얘기 일들과 간증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사님 말씀에 그 요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즉시 막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즉각 말씀해 주셔서 요즘 너무 좋다고. 한국에 계신 1, 2주 동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또 성령 충만해져 오셔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집사님이 여기서 은혜 받으시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집사님 마음에 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막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새벽 기도 시작하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5분만 기도하면 여러분 보통 그래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새벽 기도 나오셔서 5분 기도하고 나면 딱 둘러보면 없어. 벌써 가셨어. 아, 밥하러 가셔야 되니까 빨리 가시긴 하는 건데,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셨어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길어지셨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낮에 또 오세요. 낮에 또 오셔가지고 또 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자주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가는 우리 광명교회의 기도자 중 한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좀, 얘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거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거기에 투자하면 쪽박 찰 테니까 절대 거기에는 투자하지 마라,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 답답한 마음에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뭐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그냥 들려주셔가지고 얘야 이래이래했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다른 집사님, 우리 집사님 중에 다른 한 분이 우리 11월에 진행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에 안 빠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빠지지 않고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으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강사로 서신 분들이요, 이 간증할 때 꼭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간증들을 사실은 이 간증, 그 강사로 서신 간증자들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계속 매일 저녁마다 듣다 보니까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신 거예요.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셔서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어떻게 그냥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해서 건네드려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매일 저녁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뭐라도 좀 말씀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따라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좀 더 기도해, 좀 더 잘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와, 기도를 더 많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더 많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큰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처럼 사실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계속 더 들려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자, 또 이러더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 하나님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주차장에 나와보니까 집사님 차가 다른 차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아들을, 조그만 아들을 올려보냈어요. 교회에 올려보내가지고 저기 집사님한테 가서 차 좀 빼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이거 차마 이걸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차 이랬대요. 근데 집사님이 아 그러면서 더 기도하시니까 또 차 예, 뭐 에피소드죠. 우리 다니엘 기도의 에피소드인데 그랬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리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주셔. 그냥 소리죠. 보이스가 들렸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듯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꿈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했지만 그들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들려져 있습니다. 다 갖고,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성경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들을 특별하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걸 완벽해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보이스를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충분하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잊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이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보이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실제적인 보이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내면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늘 계십니다. 늘 계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저러한 감동과 지시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이 생기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순종해요. 이런 과정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듣는 훈련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훈련을 그걸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내적 음성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지방의 이 방위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한 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여기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치죠. 그쵸? 그 백성, 그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성도 하나가 죽잖아요. 그쵸? 갑자기 여성도 하나가 죽어요.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 그런 놀란 기적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이사라,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 됐어요.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도 그를 칭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우세요? 두려운 마음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 그분을 존중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를 말해요. 요즘 한국의 공교육에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학교, 특별히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그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2. 중2 제일 무섭다 그래요. 중2가 학년이 제일, 중2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중2 15살 손 들어 봐. 15살 누구야? 오, 조심하세요. 여기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중2병. 이게 중2병이라는 게 있어요. 사춘기고 막 한창 그럴 때예요.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 뭐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 그러면 아, 근데요.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요. 그래서요. 때리실래요? 때려요. 그럼 뒤에서 애들이 카메라를 확 찍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을 존중하거나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또 선생님을 잘 따른다는 거는요,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야. 일생생활 속에서 막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정욕적으로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 그는 경건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왔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듯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경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잘 섬기는 경건은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고 밖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내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교우들 관계 가운데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함께 섬기고 함께 돕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가 기도하는 방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도 하지만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요 경건이 미완성되었다. 반만 경건한 거예요. 경건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과 주님을 경외함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게 경건 생활이 그거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트러블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 사람한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내가 평안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평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전투의 이 싸움의 마음, 이게 그냥 다툼의 마음을 늘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 주변은요, 다툼이 끝을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렇게,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교우들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가면은 좋은 관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먼저 섬기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한두 사람이 교회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교회 끌고 가야 돼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섬기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섬기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이 자꾸 높아져요. 근데 자꾸 피해보세요. 자꾸 안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나 혼자서 여기서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엄청 알고 교회에 대한 걸 엄청 알고 혼자 뭐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 게 그게 경건이냐? 아닙니다. 이 경건은 이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또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교우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석유왕 데이비드 록펠러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큰 두 번째 부자로 기록되고 있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재산을 증대하기 위해 있고 인생의 후반기는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대로 죽기 전 18년 동안 자선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어서 사회에 환원했어요. 무슨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수도 없이 그걸 많이 지었어요. 콘서트 홀도 지었어요. 그런 걸 대해서 사회에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도 거액을 기부하면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약 90%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안 좋아. 여러분,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반쪽짜리 경건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저도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경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완고한 마음 갖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아, 쟤는 성격이 어땠고 저땠고 그렇게 당해도 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때로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빈민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노력 안 해서 그래. 노력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고넬료의 환상 중에 천사는 그에게 어떤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 초청해야 될까요? 이유는 말씀 안 해주세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급히 요파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특별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커다란 보재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커다란 보자기, 내 귀는 이렇게 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본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이나 조류 같은 것을 열거해 놓으신 게 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음식들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날 그 안식교인들 있죠, 안식교인들, 이 안식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있어요. 안 먹어요. 뭐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어요. 장어. 장어, 우리 손집사님 장어 하시는데 장어, 그 몸에 좋은 장어를 안 먹어요. 이게 비닐이 없어서, 비닐 있죠, 비닐. 몸에 붙은 비닐이 없는 거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만두 시중에서 파는 만두 있잖아요. 고기 만두 이런 거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있거든요.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있거든요.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여러분 삼육재단 있잖아요. 삼육재단이 삼육대학하고 그 재단이 보면은 안식교 재단인데 삼육두유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안식교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강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아요. 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고기도 돼지고기 이런 걸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먹을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콩으로 만들어요. 콩,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소고기 같대. 괜찮아요. 그런 거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채식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소는 되게 귀했기 때문에 채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안 먹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는 이 일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고를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 먹겠다. 또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겠다. 이 실랑이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사실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잖아요? 순종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너무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데 만약에 자기가 그걸 교황과 교황청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 당시 교황권은 절대 권력이었어요. 왕도 끄집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절대 권력자인 이 교황과 교황청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게 뻔했습니다. 대학 교수였거든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날 게 뻔하고 어쩌면 이단자로 지목이 돼서 사형이나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순종하기로 했고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당시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면죄부가 뭔지는 아시죠? 천국 가는 거를 이 종이 한 장 사가지고 이게 천국 티켓이에요. 이거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보되 이거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러고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 잃어도 좋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좋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나열한 95개 반박문을 쫙 씁니다. 써가지고 그가 교수로 있었던 이 베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다 게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뇌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종교계에서 루터도 없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신교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그가 기도 중에 뭘 봐요?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주목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구제 활동했던 것들도 주목했지만 하나님이 또 언제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항상 주목하셨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는 기도 중에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국 가서 막 하나님 즉시 응답도 해주시고 1년 새벽기도 쌓은 보람이 있잖아요. 뭔가를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 역시 기도 중에 개척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개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 개척지가 필리핀 세부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 장소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판단으로, 결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하니까 우리의 능력,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요.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예요. 간섭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사장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다 온 가족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각 가정에 누구 한 명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은 깨어가지고 새벽을 깨우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각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 우리 교회에서 한 명씩 나오게 해달라고. 내년도 제 개인적인 또 목회 목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세대가 등록, 한 세대가 등록하잖아요. 한 세대가, 한 가정이 등록하면 그곳에서 기도 제사장 한 명 뽑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 자리 지키는 거야. 우리 새벽에 남자분들 몇 분 나오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주목하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듣고 계세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뭔지 듣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책의 한 80% 90%가 다 기도에 관한 책만 쓰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어주면 승리는 보장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를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맨 앞에서 그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1번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선두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필요할 때마다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이고 줄 좀 잘 맞추세요. 내 뜻대로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오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오는 거예요. 내가 1번인데 내가 선두인데. 근데 E.M. 바운스의 이 말에 의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나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세대, 한 세대, 한 가정 등록한 가정들 있죠? 우리 교회 한 사람은 기도 제사장이 되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하든 새벽에 잘 깨는 사람이 하든 잠이 없는 사람이 하든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우리 학생들 새벽기도 못 나와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대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소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우리 어른들은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제단 다시 쌓으십시오. 일주일 내내 못하면 하루라도 하세요. 이틀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면 기도 못해요. 기도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눴죠?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밖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교우들, 친구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교회 다니는데 간증거리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 하나는 자녀들에게 말할 간증거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내면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오늘 아까 찬양팀에서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려운 찬양이지만 또 새로운 찬양이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운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